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말씀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사 주님의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시간을 사용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더욱 인도하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을 의지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그 당시 가장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그 유목 생활을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목자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던 연약한 양들과 그리고 그 양들의 생명을 책임지며 그들을 인도하는 그 목자의 관계가 바로 주님 자신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밤낮없이 자신의 양들을 먹이고 그 양들을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일하는 그 목자의 모습이 바로 주님 자신의 모습이고 주님 자신의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들이 안전하고 또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그들이 늘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설교를 진행해 나가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선한 목자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이 선한 목자의 돌봄과 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한 목자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의 하시는 일은 양들을 보호하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이 짐승은 자신을 보호해줄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목자 없는 양들은 들판에서 유리하며 방황하기가 쉽고, 그래서 길을 잃거나 늑대나 사자와 곰 같은 그런 짐승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머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또한 싸꾼 밑에 있는 양들의 처지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싸꾼이라는 것은 목자가 해야 할 일을 돈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부리는 일꾼을 말합니다. 이들이 평상시에는 목자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 이리와 같은 사나운 짐승이 양떼들을 공격하려고 하면 사꾼들은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이 사꾼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해설하는 그 탈무드에 이 사꾼의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온 이 사꾼의 법적인 책임은 늑대 한 마리가 양들을 공격하게 된다면 그 사꾼은 반드시 그 늑대를 막아서 양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양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그 피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고, 늑대가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이상이 공격해오면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껴서 보호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이 있어요. 탈무드의 사건의 그런 책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때에 그 당시에 많은 사건들은 늑대가 출현하기만 하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났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때로 몰려오지 않는 한 늑대가 한 마리가 공격해 온다면 그것만큼은 막아서 양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고 그렇게 탈무드에 그 부분을 명시한 것 같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에도 보면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저가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목자입니다. 주님께서 14절과 15절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가 양을 지키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결코 양머리를 버리고 달아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내 양을 알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양을 아는데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부르며 그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자가 이름을 부르며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을 다닐 때 저는 조그만 바이블 칼리지를 다녔습니다. 학생이 한 8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그 총장님이 참 열정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는데 학생들이 이제 2학년, 3학년이 되면 학생들의 이름을 알아요. 수업 시간에 한상훈 그렇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르시고 영어를 가르치셨는데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그 관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죠. 학장님이, 총장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저는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갔다 와 보니까 총장님이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생에 있어서 그와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는데 정말 공부에 몰입하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알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스승이 계시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던 그 시절이 지금도 그립습니다. 그 총장님은 너무 이제 일을 많이 하셔서 50대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하기 전에 총장님의 그 장례식을 치러야 했던 그런 때가 있는데 오늘도 본문에서 이 부분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묵상하니까 그때의 그 추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에게 애정 표현을 해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양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며 아시는 그 양들을 어찌 위험 가운데 버려두실 수가 있으십니까? 특별히 14절에 내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 그 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사랑과 정성으로 양들을 돌보시는데 그들은 나의 소유라고 사랑과 관심과 애정과 친밀함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이 선한 목자의 양들을 돌보시고 양들을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의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양들 가운데 연약하고 또 돌봄이 더욱 필요한 그 양들은 자기 품으로 안아서 그렇게 보호하신다라고 주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하시는 일은 그 양들 하나하나를 알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가 하시는 일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요. 그리고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무려 네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1절과 15절과 17절과 18절에 목숨을 버린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을 단순히 자신의 돈벌이로 생각하고 자신의 재산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을 위해서 양들을 사랑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희생하시는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양머리를 칠 때에 얼마나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 양들을 지켰는지를 말하면서 곰과 사자가 양머리를 공격해 올 때에 자신이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양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생명을 걸고 싸운 이 모습이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짐승과 싸우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 아닙니까? 생명을 걸지 않으면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를 만난 양들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얼마나 그들은 행복한 그런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가르쳐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일이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내어드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우리에게 유명한 이 나사로의 그 부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제 베다니, 나사로에 살고 있었던 그 베다니로 가실 때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10장의 그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의 설교를 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셨는데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두 번이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제 베다니로 가셔야 되는데 베다니로 가시기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을 통과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베다니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 방금 전까지만 해도 두 번이나 돌을 들어서 예수님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있는 그곳을 통과해서 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반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의지를 굽히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로 지나가야 하겠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께서 이미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라면 자신이 죽어도 좋다라고 결정을 내리셨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거기를 통과해서 가자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자신의 위험보다는 양들의 그 생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 그렇게 희생하신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으신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주님께서는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서 고하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의 백성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왕이 태어나신 날인 것입니다. 왜요? 그 길이, 자신이 죽는 그 길이,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길이 양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도 마다하지 않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성찬의 상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드리신 그 진리를 이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맛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눈으로 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보고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맛볼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식사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면 초라한 식사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떡, 조그마한 잔, 정말 허기진 사람의 허기를 결코 채울 수 없는 초라한 식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성찬이 담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 시간인지 선한 목자께서 그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입으로 맛보는 그와 같은 시간이 성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나오는 자들은 벅찬 감격과 넘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격과 또한 감사함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성찬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혹여나 호기심으로 또한 진지함도 없이 경박함으로 성찬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자신의 영혼에 큰 해가 된다고 성경은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과 30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그저 호기심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살과 그 피를 향하여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정말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성찬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감격함과 감사함으로 선한 목자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진리를 생각하며 성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양들을 인도하여서 영원히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양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있는데 목자들은 그와 같은 자신이 양들을 이끌고 갈 그 목적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가 너무 멀면 중간에 동굴이라든지 또한 돌담을 쌓아서 이렇게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이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가 있어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결국 데리고 가시고자 하는 그곳은 영원히 안전한 곳이라는 그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인데요. 제가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떠한 사나운 짐승도 해할 수 없는 곳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그 양들을 인도하시는 그곳은 영원히 안전한 곳입니다. 그 누구도 해칠 수 없고 그리고 그 양들은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이 선한 목자의 모습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편 23편을 너무 잘 알죠. 시편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그리고 있는 그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그 측면은 여러 다양한 측면 가운데 아름답고 풍요로움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목자가 인도한 그곳은 정말 아름답고 또 그곳은 풍요로운 곳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편 23편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그 풍요롭고 아름다운 그 푸른 초장, 맑은 그 시냇물가가 안전한 곳이라, 영원히 안전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캘리포니아 그 지역을 전 가보진 않았지만 그 TV나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참 아름답더라고요. 태평양을 그 끼고 있는 그 캘리포니아의 그 도시들이 참 아름답고, 또 제 친구 중 한 명이 이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참 날씨가 좋대요. 놀러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게 있는데 보니까 이제 지진에 대한 것을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대학에 있는 한 대학교 지진 연구 센터에서 예측하기를 30년 안에 정말 큰 재앙, 그러니까 수만 명 그 지진 때가 이렇게 지나가는 도시들은 큰 도시들이라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 대지진이 30년 안에 올 수 있는 확률이 20%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주기가 있으니까 온다고. 정말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위험한 곳이죠. 그리고 그 전에 몇십 년 전에 그 지진이 나서 수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은 사진을 봤는데 참 끔찍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해 가려고 하시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다윗이 말한 그것은 푸른 초장이며 쉴만한 물가인데 그것은 영원히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선한 목자는 결국에는 그의 백성들을 영원히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의 인도와 돌봄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좋은 부모를 만나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저처럼 좋은 스승을 만난 것을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배우자, 남편과 아내를 만나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좋은 이웃을 만나면 큰 축복이죠. 여러분, 그러나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은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삶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와 같은 양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버리실 수 있는 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아시는 그분, 그분의 돌봄과 그분의 인도를 받는 그 백성들은 정말 행복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선한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양이라고 말씀하신 14절 말씀을 보면 주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양의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14절과 15절에 보면 그 친밀함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는 그 친밀함과 같은 그 친밀함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 사이에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목자의 인도함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때 선한 목자의 보호와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과 절도나 강도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력은 매우 이렇게 양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그러나 음성을 구분하는 그 능력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그 목자가 부르면 그 음성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음성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행복한, 가장 복된 그와 같은 삶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선한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누구든지 선한 목자의 돌봄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오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한국학교에서 누가복음 23장의 그 십자가상의 강도를 설교했는데요. 십자가에 달린 그 흉악한 강도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돌봄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의 마음에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면 결국에는 선한 목자께서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절대적으로 안전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 축복의 자리로 나와서 영생을 누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예배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나이나 또 성별의 그런 차이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돌봄과 또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청장이 다 보내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목자를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인도자를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그 자격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양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양이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할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서 그의 인도와 돌봄을 받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났는데 이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아침에. 그래갖고 잊어버릴까봐 막 내려가서 이렇게 적었어요. 그 설교 원고에다 적어놨어요. 양이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 여러분, 이제 가장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갈 때 여러분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성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난으로 경박함으로 나와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진리를 새기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받은 사람인지를 오늘 하루 생각하면서 기뻐하시고 자랑하시고 또한 세상에서 나가서 이 선한 목자를 증거하는 그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성찬을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김영 형제 앞으로 나와주시고 성찬을 준비할 때에 우리 찬송 부르시며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